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속담 자주들 쓰시죠.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지만 조금 알면 걱정과 근심만 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건강에 관해서는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대학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인데요. 목과 등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남녀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그냥 흔히 하는 운동과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통증에 관한 신경과학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운동과 물리치료를 교육을 했는데 통증을 덜 느끼도록 해주기보다는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의 기능을 가르치면서 통증이 있어도 계속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석 달에 걸쳐 치료를 해봤더니 두 번째 그룹이 통증에 대한 허용 한계도 치료 효과도 현격하게 높았다고 하네요.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는 속담, 이젠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제대로 알아야 병도 낫는다. 8월 1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8월 1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036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홍서범의 그래 전해드렸습니다. 0365번 쓰시는 분이 젊었을 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남은 거라고는 골병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쓰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요즘 그래도 건강한 아침 청취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아마 오늘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0365번 쓰시는 분께도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알면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흔히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다 라고 했던 그 예전의 속담을 뒤집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신체적 증상, 특히나 통증을 덜 민감하게 느끼게끔 해준다라는 벨기에 브뤼셀 대학의 연구진들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열어봤는데요. 왜 우리가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할 때 느끼는 통증, 사실은 이런 통증은 신경 섬유를 따라서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추신경계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서 약한 자극에도 고통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엄살이 는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신경학적인 기초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한 사람들은 우리 몸이 통증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과 또 통증이 치료의 한 과정이라는 걸 잘 이해하게 되면서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크게 완화되는 셈이죠. 실제로 목이나 등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그저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조심은 하되 활동을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여기에 더 잘 알고 움직인다면 내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안과 전문의와 함께 황반 원공 수술 후의 주의사항 등 안과 질환에 관련된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에는 고혈압 약에 관련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완규 님이 올려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6세 남성입니다. 약 40년 전에 왼쪽 콩팥 한쪽을 절제를 했는데 올 3월에 야뇨증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CT를 찍었더니 부신이 3.8cm 정도 된다고 해서 큰 병원에서 다시 내분비 검사를 받고 CT를 찍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분비 검사에서는 악성암은 아닌 것 같지만 부신의 크기가 5cm 정도 자랐다고 하는데 전에 수술한 부위라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혹 다른 곳에서 전이가 된 게 아닌지 전체 검사를 다시 받고 CT도 다시 찍어서 크기 변화도 보자고 하더라고요. 조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현재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야뇨증 때문에 비뇨기과를 가셔서 CT 검사를 받으시다가 부신이 3.8cm 정도 자란 걸 발견하셨다.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보니 5cm로 더 자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일까요?
부신 종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신 종양은 우선 말씀드리는 게 정상 부신 세포랑 비슷한데 별도로 기능성을 가진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이라는 건 암은 아니에요.
암은 아니죠. 네. 네.
대부분 양성인데 아주 드물게 악성으로 되거나 또는 종양 괴사로서 크게 스스로 썩어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데이터를 보면은 네. 10cm가 넘는 큰 덩어리인데도 그냥 양성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5cm 이하로 네.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신이라는 기관이 원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부신이 왜 이름이 부신이냐면 네. 영어로는 Adrenal Gland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냐면 레날이 콩팥입니다. 신. 에드가 그걸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콩팥 위에 모자를 씌우는 것 같아서 해부학자들이 이거는 얹었다. 콩팥에 얹어놨다 그러는데 한자로 들어올 때는 신장의 기능에 부과하는 다른 기능을 한다 해서 그래서 부신이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그건 이제 관념적인 거였고 실제로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 등을 만들어주고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40년 전에 신장염으로 한쪽 콩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부신에 종양이 생긴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하나 없어도 다른 콩팥 하나로 생명에는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불편함은 있을 뿐이지만 근데 부신이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만 남아있는 부신이 없어진 부신의 역할을 보상하기 위해서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정한규님은 야뇨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셨다가 부신 종양을 발견하신 그런 경우인데요. 부신 종양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주로 어떤가요?
우선 이 종양도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으로 자기가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호르몬을 분비 안 하는 비기능성 경우가 많은데
네.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에는 야뇨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남성에서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거나 또 여성인 경우에 유방의 과다 성장. 예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들 아주 다양하게 호르몬에 관련된 게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있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검사를 해봐야 종양이 생겼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또 양성인지 악성인지 여부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나요?
우선 악성, 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 조직 검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CT나 MRI뿐만 아니라 뼈 핵이학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본스캔이라고 이것이 실제로 악성인 경우에는 뼈로 막 퍼져서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게 그냥 정상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건지 아직 너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소변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기능성 부신 종양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CT 검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권하신 것 같은데 악성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기도 하나요?
악성이 아닌 경우에는 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초음파로 하는 경우에 네. 초음파가 이제 비침습적이라서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좋지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지금 5cm 미만이라서 악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데 주기적으로 CT 또는 방사선에 대한 부담감 있으면 MRI,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확인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선은 수술적인 치료하기 전에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다른 호르몬이 나오나 안 나오고 보는 보통 관찰.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 수술을 받았던 부위여서 수술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됐던 게 실질적으로 예전에 신장염, 결핵성 신장염으로 한쪽 콩팥을 제거하셨잖아요.
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네.
왼쪽인가 보네요.
네.
왼쪽인 경우에 그러면 부신도 같이 제거가 됐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오른쪽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 종양이 있는 겁니다.
네.
수술 받은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사연을 보내시면서 혼돈하실 네. 수 있을 텐데 지금 제 생각에는 치료랑 관찰을 받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9869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워킹맘입니다. 직업상 책상에 앉아서 종일 근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종아리가 오후만 되면 퉁퉁 붓습니다. 이것도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다리가 부으면 걱정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워킹맘이라고 말씀하셔서 3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 종일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림프적 순환이 잘 안 돼서 정맥순환이 안 되게 생기는 생리적인 부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원인이 뭐 이런 생리적인 원인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말고도 다른 원인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우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빈혈 영양실조 같은 경우도 단백질 균형이 깨지면서 붓기도 하고요. 또 라면 먹고 잔 다음날 얼굴이 붓잖아요.
네.
염분하고 관련된 경우 신장 질환으로도 관련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은 분인 경우에는 오래 앉아 계셔서 발바닥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맥순환과 림프절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그런 생리적인 부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종을 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우선 이렇게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원인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이 이 사타구니와 엉덩이 쪽을 누르기 때문에 잘 못 올라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시간 중간중간에 다리를 풀어줄 수 있거나 다리를 심장과 높게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잘 혈액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냥 스타킹, 집에 갖고 계신 스타킹 말고요.
네.
병원 앞에 의료기 상에 가면은 다리 부종 스타킹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혈액이 잘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게 보면은 무조건 다 압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발목 있는 부분이 압력이 100% 가한다고 하면은 무릎하고 허벅지는 조금씩 압력이 좀 덜해지도록 하는 특수 제작된 그런 스타킹이 있습니다.
그 일과 다 마치시고 되게 돌아오셔서 마사지를 하거나 뭐 체조라든지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앉아 계시게 되면 자연히 다리에 물 성분이 차게 되고 정맥 혈류장애라서 그게 우리가 정맥류 그것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오셔서 우리가 공중 자전거 타기 예, 다리를 마사지 배우자분한테 다리 지금 털어주는 거 축구 선수들 그라운드에 누워서 있으면 다리를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절로
그렇죠.
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애초에 부종이 조금 덜 생길 수 있도록 그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이게 워킹맘 분들은 집에 들어오셔서 또 챙기고 애들 챙기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탄수화물 섭취가 혹시 많지 않은지 생각보다 탄수화물 섭취가 부종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게요.
예.
밥 옆에는 항상 짭짤한 반찬이 같이 따라옵니다. 있죠. 그래서 이런 소금기 많은 음식을 피하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신다고 하면은 말씀하시는 건 젊으시니까 부족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주셨던 분이 갖고 계신 건데요. 콩팥, 신장 옆에 정확하게 이제 위에 얹혀 있는 이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
여기 혹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그걸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평소에 앓고 계시던 질환이나 건강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5520번 쓰시는 분, 또 5365번 쓰시는 분 두 분이 같은 곡 신청해 주셔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미자의 노래예요. 여자의 일생.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안과 질환 관련돼서 보내주셨던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8842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49세 남자인데요. 눈에 하얀 무언가가 끼어있는 것 같아서 자꾸 눈을 비비게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예, 아마 그 뿌옇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안구건조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실제로 눈에 뭐가 끼어있다는 것보다는 각막 표면에 눈물이 충분치 않으면 맑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느껴질 수 있고 눈에 자꾸만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눈물을 사용하셔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인공눈물을 사용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주변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하고 또 눈을 우리가 깜빡거릴 때는 끝까지 좀 힘을 주어서 눈이 눈꺼풀이 윗눈꺼풀 아래 눈꺼풀이 잘 닿게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우리 가까운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집중을 하게 돼서
네.
눈 깜빡거리는 횟수가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쉽게 마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누약 같은 보조약물을 쓰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5681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66세입니다. 3년 전에 망막 박리로 황반 원공 수술을 했는데요. 복근 강화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운동 등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손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우선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망막 박리로 인해서 황반 원공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망막 박리가 뭐고 또 황반 원공 수술은 어떤 건가요?
예, 망막 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의 그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 원공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어떤 원공으로 우리가 파열이 됐다든가 구멍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응급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고 그것의 원인이 유리체라는 것이 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
끊어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이 수술한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망막 수술하고 나서 두 달까지는 아주 신체에 생활 활동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빨개지는 운동, 복근 운동을 한다든가 네. 물구나무 서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만약에 뭐 3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횟수가 지났다면 네. 그렇게 큰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이런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받거나 너무 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혹시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더 알려주세요.
네, 보통 이제 그 제일 위험한 것이 외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외상을 당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와 같이 망막박리가 있는 분들은 아주 가벼운 외상으로도 우리가 쉽게 망막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조기 축구할 때 축구공으로 헤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권투를 한다든가 이런 운동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지는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0786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57세 주부입니다. 8년 전 시신경이 죽어간다며 1급 시각장애인이 돼서 지금은 왼쪽은 완전히 실명이 되었고요. 오른쪽은 아주 어렴풋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왼쪽은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하셨고 오른쪽도 점점 시력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여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먼저 이제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신경이 죽어난다면 아마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 시신경의 병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빛의 신호를 뇌에 전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죽어나가거나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녹내장이 원인이 된다면 결국은 특별히 의료진이 해준 것은 안압을 더 떨어뜨려줘서 시신경이 점점 더 죽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이 고작입니다. 일부 약에서는 신경 보호제도 있긴 있지만 그 약효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고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녹내장이 원인이 된다면 안압을 더 적극적으로 떨어뜨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꾸준히 받으시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그런 건가요?
사실은 한쪽 눈이 실명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 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나머지 한쪽 눈도 점점 어두워진다면 굉장히 큰 낭패지요.
네.
아마 그렇다 그러면 양쪽 눈에 같이 오는 걸로 봐서 녹내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압을 더 떨어뜨려줘서 진행을 서서히 또는 막아주는 방법밖에 없지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도 잘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광옥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건강한 아침을 15년 이상 애청하고 있는 72세 청취자입니다. 지난달에 시야가 이상해서 안과 진료를 받아보니 오른쪽 눈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더 악화돼서 실명이 될 수도 있고 왼쪽에도 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불치의 병인가요? 이 병의 원인, 증상, 예방, 치료, 또 음식 등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황반변성 관련해서는 지난 2월 7일에 아주 자세히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아마도 그 방송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반변성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 거죠?
예, 눈의 망막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황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초점이 맺혀져서 결국은 우리가 물체의 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변성이 오는 것인데 이유를 보게 되면 뭐 연령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든가 인종에 따라서 또는 흡연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황반부에 변성이 오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다시 회복되기는 힘든 거죠. 심하면 실명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사실은 황반 변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출성과 비삼출성, 또 다른 말로 하면 건성 또는 습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성인 경우에는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좀 더 지켜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습성인 경우, 즉 삼출성인 경우는 시력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망막 뒤에 있는 신생혈관이 생겨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망막 내에 신생혈관 억제해주는 주사를 넣거나 광역학 치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되면 다른 쪽 눈에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반대편 눈에 황반 변성이 있다면은 그 황반 변성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반 변성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증상은 주로 어떤가요?
사실은 원인은 뭐 무엇이 원인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든지만 여기에 관련된 많은 증거를 보게 되면 나이가 드는 것, 그다음에 흡연하는 것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질환의 점점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생긴 황반 변성을 치료할 방법은 없는가요?
사실은 뭐 완치가 가능한 질환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진행을 막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의 방법이 지금 것에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지금 현상 상태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반 변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미리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방에 도움될 만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보면 한쪽 눈에 삼출성 황반 변성이 있거나 하게 되면 반대편 눈에도 많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험 인자로 보고 있고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해서 삼출성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눈 건강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보내오신 질문에 답변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휴대폰 뒷자리 430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영영.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약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항고혈압 약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뭐 저 불과 한 달 전쯤에 혈압약의 불순물.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나가지고 안 그래도 사실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내가 평생 먹어야 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지난번 불순물 사태 이런 거가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아 이거 좀 어떻게 끊을 수 없을까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 혈압약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혈압약은 대부분 좀 안 드시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이 높을 때 약을 왜 복용해야 되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몸에 이 혈관 있잖아요.
네.
혈관을 집에 이제 뭐 이렇게 보일러에서부터 해서 난방 덮이는 그런 배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뭐 한 50년, 60년을 썼다.
아.
네. 그러면 불안하죠.
불안하죠. 바꿔줘야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혈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이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건데 네. 거기에 계속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어낼 때마다 압력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딘가가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사람은 그렇다고 또 관을 교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이걸 바꿔주는 그러니까 혈압을 혈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그 혈압을 적절한 수준으로 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의 원인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그 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혈관에 어떤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러붙어가지고
그쵸.
관이 좁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혈압하고 관련된 합병증을 일으키기 또 쉬운 원인이 되죠.
네. 근데 왜 고혈압 약은 그렇게 드시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일단은 그 고혈압 약을 고혈압을 완치하는 치료제로 잘못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을 먹어도 왜 완치가 안 되는지, 왜 이걸 뭐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지,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예.
이제 약 자체를 사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걸 복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매일같이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또 뭐 밤에 어떤 분들이 자기 전에
맞아요.
매일같이 약을 복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혈압 약을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부작용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띵하거나 어지럽다든지 네. 이런 부작용 같은 걸 또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야 이거 내가 계속 먹어도 될까 하는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면 고혈압의 증상이 조금 개선되고 좋아지고 하는 게 바로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진다 그러면 더 열심히들 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말로만 아 혈압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평소에 혈압이 오른 상태로 유지가 될 때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나 지금 혈압이 높은 것 같아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고혈압 약을 드셔가지고 혈압이 뭐 이렇게 낮아진다고 해서 증상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드물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골다공증이나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차원에서 안전벨트를 차면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이니까요.
네. 혈압약 먹으면은 맨날 먹어야 되니까 불편하고 한데 증상은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 차원에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뭐, 끊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 끊을 수 있냐면요. 혈압이 만약에 약을 안 먹어도 다시 원래대로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굉장히 드문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그런 경도의 고혈압이 있었을 때.
네.
체중을 많이 줄여주시고. 특히 이제 복부 지방 같은 거 좀 많이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조금 더 저염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 혈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게 이제 나이 들면서 체중도 늘어나고 혈압도 이미 만성적으로 늘어난 저 높아진 상태가 돼가지고 약 없이는 좀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혈압약이라는 거는 먹는 동안에만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거지. 혈압약을 안 드시면 다시 원상회복이 금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이제 드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생 드셔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러면 이것도 우문인 것 같긴 한데 혈압약을 하루 걸로 한 번씩 복용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하신 질문을 질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아, 임의로?
네. 혈압약을 타가지고, 혈압약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쪼갤 수 있는 약 같은 경우 네. 본인이 임의로 쪼개가지고 반씩 드신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캡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네.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혈압약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네.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안 드시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꾸준히 드셔가지고 이걸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내가 약을 통해서 이걸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매일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반대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놓치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뭐 두 배로 드신다든지 하는 건 하면 안 되겠죠, 역시나.
네, 혈압약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복용하셔야 되는 분이
네.
아침에 약을 복용하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점심때쯤에 기억이 났다. 네. 그러면은 아침부터 점심까지가 점심부터 다음날 아침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생각났을 때 드시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사실은 드셨는데
네.
모르고 또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피하려면 아침 이렇게
표시를
달력에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약의 숫자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좋죠.
그리고 혈압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 용량이 달라져서 놀라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약을 5mg 드시다가 10mg으로 바꿨다.
네.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압이 아직까지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혈압약을 처음에는 적응할 수 있도록 낮은 용량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네.
충분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10mg까지 늘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약을 바꾸는 경우에는 전에는 5mg 드시던 분이 갑자기 약이 80mg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죠, 그럼.
네, 놀라실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약이기 때문에 뭐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탕하고 아스파탐 같은 이런 감미료하고
다르죠.
똑같은 양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면 당도가 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약이 바뀌었을 때는 전에 몇 밀리그램 드셨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혈압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 짚어주세요.
자,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끝난 건 아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생활습관을 주의를 기울이면 혈압을 더 잘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조절이나 저염식이나 또는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피하고 절주하시는 거 운동 적절히 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해줄수록 혈압 관리가 더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일정하게 관리를 잘 해주려면요. 약도 일정한 시간대에 계속 복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 또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
당뇨 때문에 이제 그 혈압하고 관련해서 혈압에 당뇨까지 있으면 합병증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혈압이 높으면은 혈관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당뇨는 거기에 더해서 뭐나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설탕을 손에도 대고 비빈다고 해서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24시간 비빈다.
아프죠.
아프겠죠.
네.
이제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당분이, 당이 계속 혈관을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관하고 관련된 질환에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혈압약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보내오신 질문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8144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전 골다공증 약을 2년째 복용하고 있는데 눈 영양제랑 같이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하셨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뭐 특별한 상호작용은 없고요. 보통 골다공증 약은 식전에 복용을 하고 또 눈 영양제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거든요.
네.
시간 간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 8612번 쓰시는 분은 큰 알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어도 성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약마다 다른데요. 어떤 약은 쪼개면 안 돼요. 어떤 약은 쪼개면 이제 특수하게 코팅이 돼 있는 게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서방정, 장용정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건 코팅이 돼 있어도 또 잘라 드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네. 궁금하면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방문해서 또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7827번 쓰시는 분이에요. 혈압약을 먹은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떤 분은 아스피린하고 같이 복용하라고 하는데 같이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혈압약만 먹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뭐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의사,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위장관 출혈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혈압약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 내용들 답변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대한약사회 약보로 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부신종양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휴대폰 뒷자리 5630번 쓰시는 분이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싶어요. 하루 신나게 열고 싶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